그것도 못 받아먹는 이라는 주제를 가져왔는데, 자, 어떤 얘기냐? 지금 미국 정치를 얘기할 텐데요. 우리나라 정치 아니고. 자, 어떤 미국 정치에서 지금 누가 휘청이고 있는데 이제 그걸 못 받아먹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커월드에서 두 번이나 나왔던 뉴욕 시장 선거 기억나시죠?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영상도 올렸죠? 뉴욕 시장 선거는 예상대로 조란 남다니가 50%를 기록하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딱 손이 들군.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됐고요. 뉴욕의 무슬림 시장이 등장을 했는데 이 투표의 내역을 보면 뉴욕시 전체에서 저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스태튼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뭐 맨하탄, 브루클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아래에 있는 요 지구를 빼면 우리 지금 한 구를 빼면 나머지 구 전체에서 이제 맘다니가 이기면서 쿠오모를 이기고 이번에 뉴욕시장으로 당선이 됐죠.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지만 만약에 단일화가 되었다면 역전이 가능했을까? 앤드류 쿠오모와 슬리와라는 전 민주당 후보, 지금 2등 한 사람, 그리고 공화당 후보가 단일화가 됐다면 이번에 시장으로 당선된 맘단이라는 사람을 이길 수 있었을까? 둘을 합치면 48.7%입니다. 맘단이 혼자는 50.4%였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단일화가 되었으면은 한 1.7% 정도 차이거든요. 1.6, 1.7. 역전이 가능했을까? 아니면 뭐 결과는 똑같았을까? 하여튼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맘다니가 50% 이상을 받고 시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조란 맘다니의 승리 연설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적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두 정치와 권위주의에 맞서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아주 저격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에게 배신당한 나라에서 그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 뉴욕일 겁니다. 물리치자는 거죠. 자기 나라 대통령인데. 독재자를 겁먹게 할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가 권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준 조건을 없애는 겁니다. 그 권력의 기반을 우리가 없앱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연설 중반에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이게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막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다음 트럼프도 막는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의 문장을 얘기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당신이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네 마디를 전합니다. Turn the volume up! 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소리키고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라! Turn the volume up! 이라고 외쳤는데
So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I have four words for you.
내가 하지 말했죠.
Turn the volume up!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한테 이제 하는 말을 합니다. 볼륨을 높이세요. 이거 한 거죠. 볼륨을 높이고 내 말을 들어라.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뉴욕은 이제 이민자들의 도시가 될 것이다. 뉴욕은 이민자들의 도시로 남을 것이다. 이민자들이 건설하고 이민자들이 힘을 실어주고 오늘 밤부터 뉴욕은 이민자가 심지어 이끄는 도시다. 도널드 트럼프, 당신이 만약 이민자들을 ICE를 활용해서 ICE를 활용해서 끌고 간다면 우리 모두가 그 앞을 막을 것이다. 우리를 밀고 이민자들을 끌고 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은 이제 이민자들의 도시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ew York will remain a city of immigrants, a city built by immigrants, powered by immigrants. And as of tonight, led by an immigrant.
라고 여기까지 막 언어가 쏟아지는데 이제 이민자들이 이끄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젊은 무슬림입니다. 저는 민주적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게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저 사람 보고 너 사회주의자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보셨죠? 요 장면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Muslim. I am a democratic socialist. And most damning of all, I refuse to apologize for any of this.
그리고 난 이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설을 마쳤습니다. 물론 이것도 얘기했어요. 임대료를 동결시키고 버스를 무료로 만든다는 나의 공약 지키겠다. 뉴욕 시민들과 함께 보편적 보육을 제공할 것이고 보편적 교육을 제공할 거다. 뉴욕은 시민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연설이 끝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설을 봤나 봐요. 아마 턴 더 볼륨 업 하니까 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나중에 팍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맘 단위 연설에 나는 대단히 화가 났다. 아니 자기 승리 연설하는데 왜 내 얘기를 해? 자기 잘하면 될 걸. 그는 나에게 앞으로 잘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뉴욕시로 가는 어지간한 중앙정부의 결정은 본인이 하죠. 대통령이니까. 너가 나한테 잘 안 하면 연방정부가 뉴욕시에 제공하는 모든 걸 다 끊어버릴 수 있다. 심지어 뭐 군대를 넣을 수도 있겠죠. 맘 단위는 워싱턴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죠. 맘다냐 트럼프 대통령이 각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지난번부터 알았던 이제 뉴욕시장 선거고 사실은 뉴욕시장뿐만 아니라 주요 선거가 이날 여러 개가 있었어요. 뉴욕시장 선거 있고 뉴저지 주지사 선거 있고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있고 캘리포니아 선거구에서는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법안도 있었습니다. 일제히 선거가 열렸는데 민주당이 네 개의 주요 선거에서 모두 이겼어요. 물론 지역 자체가 미국 동부 쪽하고 서부 쪽이니까 민주당을 좀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긴 한데 하여튼 이날 펼쳐진 네 개의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다 이겼다. 그러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진 거는 트럼프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나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선거에서 진 거는 당신들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인터뷰 중이었거든요. 팍스뉴스가 인터뷰 중인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는데 언론이 말을 하지 않았어. 제대로 말을 했으면 국민들이 그걸 알고 공화당이 이겼을 텐데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그걸 제대로 얘기하지 않더라. 그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위대한 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은 내년이 뭡니까? 2년차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국회의원 선거 뭐 그런 거죠. 중간선거가 있죠. 중간선거. 이 2020년 중간선거가 지금 다가왔잖아요. 이미 연말이에요. 그럼 내년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미국인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상식을 선택할 거냐. 맘단이 같은 공산주의자들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본인들 같은 커먼센스 상식을 선택할 거냐. 우리는 곧 선택해야 됩니다. 어제 선거는 여러분들은 공산주의자나 깡패를 선택할 수 있었고 결국 공산주의자를 선택한 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선택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43%입니다. 지지한다 43%, 지지하지 않는다 55%. 우리가 지지율 격차, 순 지지율이라고 그러죠. 지지하지 않는다의 비중이 한 12%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순 지지율은 마이너스 12%죠. 안 지지한 사람이 12%포인트 정도 더 많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순 지지율 추이를 보면 지지한다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를 뺀 추이를 보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초에 대통령이 됐을 때는 5대5거나 지지한다가 조금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쫙 내려오면서 지지하지 않는다가 18%까지 더 높아졌습니다. 그 위에 보이는 게 회색선 있죠? 요거. 요게 바이든 지지율입니다. 동일한 시기에 1년차 바이든도 쭉 내려오고 위에 있는 건 오바마 지지율입니다. 이게 0선이에요. 0선 위에 있으면 지지한다가 더 많은 거고 0선 아래에 있으면 지지하지 않는다가 더 많은 겁니다. 오바마도 쭉 1년차쯤에 돼서는 5대5로 내려오죠. 굉장히 높았다가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는 최근 대통령 중에서 현재 트럼프 2기는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 중인데 자기랑 경쟁하는 대통령 한 명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 요 뒤에 보이는 주황색 요 주황색 속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죠. 이건 누구냐? 1기 본인입니다. 요게 바이든, 요게 오바마, 요 선이 1기 본인이에요. 근데 본인보다 지금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본인보다 내려있죠. 그러니까 1기 본인보다 2기 본인이 더 빠른 속도로 현재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별 지지율을 보면 빨간색이 하락하고 있는 거고 회색이 상승하고 있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요 몇몇 주들, 요 회색 있는 몇몇 주들 빼면은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인구 통계별 트럼프의 순 지지율을 보면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흑인들, 블랙 계열에서는 마이너스 75%를 찍었습니다. 백인, 화이트 쪽에서도 0이에요. 야, 마이너스 75%는 미국에 있는 흑인분들이 트럼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마이너스 75%는 뭐예요? 이거 지지율이 75%도 쉽지 않은데 순 지지율은 지지한다 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를 뺀 거잖아요. 야, 마이너 75%면 거의 원수지 원수. 나올 수 없는 값인데 여기 찍혔습니다. 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 있는 흑인들 사이에서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너무 없다는 거고, 30세 이하에서 낮습니다. 남성보다 여성 사이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은 거는 백인, 40대, 50대, 60대 그리고 남성. 그러니까 백인 남성 한 50, 60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높고, 젊거나 여성이거나 뭐 유색인종이거나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0%가 찍혔습니다. 공화당 지지율은 42%가 찍혔어요. 8%포인트 차 얼마 안 된다고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2018년 이후로 양당의 가장 큰 격차라고 합니다. 얘네는 굉장히 치열하게 가니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에서 움직이는데 현재 8%까지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반응을 했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내 지지율이 낮은 건 다 누구 때문이다? 가짜뉴스 때문이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가짜뉴스라는 거죠. 이건 다 가짜뉴스야. 급진 좌파 언론이 민주당과 극좌파에 편향된 가짜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내놓고 있다. 가짜 여론조사. 공정하게 여론조사라면 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뭐라 그랬죠? 옛날에? 거의 워싱턴 수준의 지지율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초대 대통령 수준의 엄청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급진 좌파 언론이, 그쵸, 이 루나틱, 레프트 뭐 이런 언론들이 가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거다. 가짜 뉴스는 결코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렇게 가짜 뉴스가 사악하고 부패한 행동을 보이지만 그때마다 나는 주변을 둘러다본다. 아름다운 주변을 둘러본다. 그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오, 보세요. 내가 오벌오피스. 이 아름다운 백악관에 앉아있구나. 가짜뉴스 하는 놈들은 저 구석진 곳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핵킥되고 있지만 나는 이 아름다운 백악관에 앉아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간다는 게 오늘의 주제냐? 아, 아니죠.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간다는 주제가 아니라, 그럼 민주당이 좋다는 겁니까? 미국 민주당의 지지도는 놀랍게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지도라기보다 호감도는 내려가고 있어요. 아까 공화당 내려간다며, 공화당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민주당은요? 민주당도 내려가고 있어요. 비호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호감이 쭉 떨어지고, 더구나 최근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당제인데, 거의. 한 당이 올라가는데 한 당이 내려가는 게 뭐예요? 아, 가능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둘 다 싫다. 둘 다 싫다. 두 놈 다 믿을 곳이 없다. 2020년 이후, 이게 1995년도 찍은 건데, 양당에 대한 지지율이, 호감도가 쭉 내려가고 있죠. 현재가 2020년 이후 양당 모두에서 가장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두 놈 다. 이게 믿을 게 없어, 이게. 갤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양당의 지지율을 보면, 트럼프는 재선 이후 공화당에서 점점 여론의 흐름이 떨어지고 있고, 그럼 민주당이 좋아지냐? 아니, 민주당도 역시 트럼프가 떨어지는 것만큼 좋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인들은 양대 정당 모두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있고, 두 정당 모두 국민의 절반에게도 호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내가 쟤를 뽑는 건 미국에서 왜 그런 거예요? 얘가 더 싫으니까.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선거에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A가 있고 B가 있죠. B를 왜 뽑습니까? B가 너무 이뻐서, 그렇게 좋은 생각으로 뽑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A가 싫어서. A가 싫어서 B를 지지하죠. A를 왜 지지해요? B가 너무 싫어서. A도 영 맞득치 않고 뭐 호감은 별론데 B보단 낫구만. 차악을 뽑는다 뭐 이러죠.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강해지면서 누가 더 싫은가의 싸움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러냐? 미국 정치인들의 이름을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그 아래가 벤스 부통령. 그리고 그 아래가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대표. 그리고 그 아래가 존 튠 공화당 상원 대표인데,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아, 괜찮아요. 미국인들도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이 56%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뭐 요즘의 정치의 문제라면 문제인데, 벤스와 트럼프를 빼면 나머지 정치인들이 잘 몰라. 심지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예요. 물론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지금 원내대표 이름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우리도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건 뭐 대표님 이름 아십니까? 아, 훌륭하신 분들이네. 훌륭하신 분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국인은 공화당 지금 상원 원내대표 이름을 누구냐라고 말한 게 56%가 찍혔고, 그 아래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대표고, 척 슈머 상원 대표인데 민주당 원내대표들이죠. 근데 보면은 그 누구도 비호감보다 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호감은 40인데 비호감은 58이고요. 벤스는 호감은 40인데 비호감은 51이죠. 하원대표, 상원대표도 다 마찬가지로 호감보다 비호감이 다 높아요. 심지어 민주당 척 슈머 상원대표는 호감도는 21인데 비호감이 50을 찍었어. 거의 트럼프급 비호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뭐 공화당 좋다고 민주당 찍기도 그렇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미국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둘 중에 꼭 골라야 되나. 트럼프도 공화당 대통령이죠. 비호감 58%. 지금 민주당 상원 대표는 척 슈머 비호감 50%. 아, 지지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지난 대선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잖아요. 그럼 척 슈머 말고 해리스로 가면 되겠네. 민주당 전 대선 후보면은 민주당에서 부통령도 했었고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니까 척 슈머가 비호감 높으니까 빼고 해리스로 가자. 자, 근데 문제는 문제는 민주당 내 해리스의 입지가 카말라의 입지가 문제인데 대선에서 패배한 카말라 해리스가 9월 달에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회고록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 거는 바이든 탓이다. 같은 당이죠. 바이든 있을 때 이제 부통령도 했었고 바이든 나이 든다고 물러나게 하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했다가 트럼프한테 졌잖아요.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이 사태를 스스로 결정하게 놔둔 것은 무모한 짓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빨리 얘기했어야 됐다. 경선을 아예 하기도 전에 아예 제재 나오겠다는 말을 스스로 결정해두니까 너무 늦게 결정했어. 내가 처음부터 나왔다면 달랐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캠프 자체가 바이든의 참모들로 돼 있어서 바이든의 참모들이 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 또 막 공화당이 공격했을 때 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공격했을 때 바이든 참모들이 나를 방어를 안 해주더라. 그의 팀은 나의 성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그거예요. 어쩌면 바이든에게 아예 출마하지 말라고 말했어야 했다. Perhaps. 어쩌면. 확실하게는 안 하고. Certainly는 안 하고. 어쩌면 바이든에게 아예 출마하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이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바이든이 조금 더 빨리 사퇴했더라면 이라고 이제 회고록을 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그래요.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당의 뭐 내부 총지자 그래도 아니 같이 싸운 전우인데 그리고 자기 상사였고 대통령인데 부통령이었고 런닝메이트까지 같이 했고 나중에 물러나서 본인을 대통령 후보로 어떻게 됐건 만들어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어린 회고록을 냈기 때문에 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정치일선에서 사실상 지금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느낌마저 주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자들은 일을 잘하고 있냐? 미국 민주당입니다. 미국 민주당. 보면은 잘한다가 민주당원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40까지 떨어졌고 못한다가 59, 거의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같은 민주당원들 사이에서조차 민주당 지도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인재가 없다 이런 평을 듣는 게 지금 또 미국 민주당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무명의 맘다니가 이제 승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재가 없고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새로운 돌풍, 참신함 이런 게 거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래서 어쨌건 내년도 2020년 중간선거는 민주당이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50대 42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공화당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은 뭐냐? 역시 가장 높은 건 물가와 경제죠. 인플레이션이 높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지율 하락의 1등입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압도적으로 경제입니다. 이코노미가 압도적으로 1등으로 올랐는데 근데 요즘에 미국 주식시장도 좋고 뭐 옆에서 보기에는 미국 성장률도 나쁘지 않고 고용도 나쁘지 않는데 본인들 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경제가 체감 경제가 안 좋은 거죠. 물가가 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관세 이슈도 있고 압도적으로 이제 경제를 해결해달라라는 이런 이슈가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현재가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돼 있는 상황이 셧다운 끝난 거 아닌가요? 아직 안 끝났어요. 관심이 없을 뿐이지. 관심이 없을 뿐이지. 무려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입니다. 멈췄어. 문 닫았어요. 이게 얼마나 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냐?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입니다. 현재 38일, 한 40일 지났을걸요? 자료 만들 때 이랬으니까. 40일 이상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오래되고 있어요. 지금이 역대 최장기간 1위고 2위는 언제냐? 2위는 트럼프 1기입니다. 그땐 35일이에요. 1위는 트럼프 2기, 현재 40일 넘어가고 있고요. 트럼프 1기 때 35일, 그게 2등. 그 다음에 뭐 20일, 16일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도 굉장히 긴 셧다운 중이라고 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역대 셧다운 2위도 트럼프 1기 있었습니다. 그때 35일 셧다운했고 3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했는데 2기에 들어서도 또 여지없이 정부는 셧다운 중이죠. 그럼 왜 미국 정부가 멈춰있냐?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우리로 치면은 헬스케어. 헬스케어 보조금 지급을 연장을 해줄 거냐. ACA라고 부르죠. 미국판 의료 보조금을 계속 지원을 해줄 거냐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당연히 미국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를 확대시키고 유지해줘라. 그러면 임시 예산안을 찬성해주겠다. 라는 게 미국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공화당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크고 아름다운 감세 법안, 소위 OBB, 오빠 법안을 어떤 법이었습니까? 예산을 축소하는 법이죠. 예산을 감축하는 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바마 케어 같은 복지 예산을 줄이는 거를 제1의 과제로 삼은 법안이기 때문에 물론 반면에 국방이나 이민 단속 이런 건 예산을 늘리죠. 크고 아름다운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오바마 케어를 유지시켜줄 수가 없었죠. 양 정당이 싸우면서 지금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건 미국 지금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미국 예산안이 미국 하원으로 갔을 때 찬성 217표로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됩니다. 민주당이 반대해도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럼 된 거 아니냐? 미국은 양당제죠.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에 왔습니다. 미국 상원으로 예산안이 왔는데 미국 상원도 공화당이 53석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하원도 일당이고 상원도 일당이고 행정부도 본인이 갖고 있죠.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이 53석이면 뭐 미국 지금 예산안이 당연히 통과되겠네. 하원이 통과되고 상원으로 왔는데 상원도 공화당이 이기고 있으니까 100명 중에 53명이 본인들 당이면 그냥 예산안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100명 중 과반수가 넘는다고 무조건 통과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여기까지 할 필요 없지만 미국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죠. 앞에 나가서 계속 혼자 얘기하는 거. 그래갖고 이 진행을 막는 걸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60표가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걸 계속 막는 거를 다시 투표를 통해서 이거를 해제시키는데 이를 클로처라고 합니다. 아실 필요 없는데 여기는 60표가 필요해요. 100명 중에. 이 제도는 왜 있냐면은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지켜주자. 과반수가 넘는다고 무조건 한 정당이 독주하는 걸 막자.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60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당연히 민주당 상원에서는 이 법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를 했고 그래서 공화당에서 이걸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53명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상원에 올려봤지만 저 필리버스터를 막지 못했고 55대 45로 법안 통과가 부결이 됩니다. 60표에 미치지 못했어요. 부결이 돼요. 저게 딱 부결이 되니까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어떻게 했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미국 백악관에 가보시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요렇게 초시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뭐 38일, 2시간 뭐 이렇게 돼 있죠. 요건 뭐냐. 셧다운 된 지 지나간 시간을 의미합니다. 백악관에서 셧다운 경과 시간을 왜 여기다가 홈페이지에 올렸냐. 이건 다 민주당 때문이니까. 예산안을 통과시켜줬으면 셧다운이 안 됐는데 민주당 놈들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반대표를 날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월급을 못 받고 뭐 일자리에서 잘리고 이런저런 피해를 봤어요. 그렇게 된 지가 38일이 지났죠. 그래서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초시계를 업로드해서 민주당 여기 아래 써있죠. 민주당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이 됐습니다. 마음껏 욕해주세요 하면서 초시계를 올려놨고요. 심지어 그 초시계 아래를 내려보면은 뭐가 돼있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본인들의 줄을 본인들이 사는 줄을 클릭해보면 여기 관련해서 셧다운 때문에 얼마의 피해가 났고 어떤 피해가 났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기고문들이 쫙 있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와서 눌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망하고 있어요. 셧다운 때문에 뭐 어딜로 텍사스가 이렇게 망하고 있어요. 라는 표를 지금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당연히 와서 마음껏 비난을 하라는 거죠. 셧다운 때문에 이렇게 망하고 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셧다운을 오래 끌고 가면 우리는 사람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거의 40일이 넘었기 때문에 셧다운 시작 이후 약 65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되었고 지금 현재 60만 명 이상이 급여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는 경제 지표들이 수집이 안 되고 있고 통계청이 일을 안 하니까 물가 지표 이런 게 수집이 안 되고 있어요. 뭐 근로 고용이 어떻게 이런 것도 수집이 안 되고 있어. 또 아니면은 급식 시스템 같은 거 얘는 스냅이라고 있는데 영양 보충하는 데 따른 돈을 주는 또 바우처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경제적인 하위층을 대상으로 이것도 지금 멈췄어요. 현재 많은 가게 월 평균 3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멈췄고 심지어 연방 공항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인력을 빼고는 전부 다 쉽니다. 공항 보안검색요원, 관제사 이런 사람들 쉬어요. 돌아가면서 쉬어요. 당연히 공항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연방 셧다운이 워낙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현재 셧다운이 만약에 길어지면 일주일만 더 늘어나도 미국 경제 110억 달러, 거의 15조에서 20조에 가까운 손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제 심각한데 미국인들은 저 셧다운에 대해서 어느 당에 더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하냐면은 공화당에 대해서 38%라고 얘기했습니다. 셧다운에 책임 있는 당이 어디냐? 공화당이 38%, 민주당이 27%. 만약 셧다운이 길게 되면은 공화당의 인기가 떨어지겠죠. 경기가 아무래도 안 좋아지고 지표가 안 좋아지고 내가 어려워지면 지금 정부를 비판을 하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 선거 주간, 아까 보여드렸던 버지니아 주선거 아니면 뉴욕시장 선거, 선거가 딱 끝난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불러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거에서 진 거는 셧다운 때문이다. 셧다운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어. 사람들이 화가 났어. 그래서 공화당을 찍지 않은 거야. 이게 민주당의 셧다운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셧다운을 막고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안 되잖아요. 필리버스터 때문에 60표를 얻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하면 60표가 있어야 된다는 그 규정을 없애자. 그게 클로처라 그랬죠, 아까 전에. 클로처 규정을 우리끼리 없애. 그러면 50표만 있어도 통과할 수 있잖아. 아, 그거 당연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도니까. 그 제도는 과반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가 과반수잖아. 53명. 필리버스터 문턱을 없애는 저 60표에 대한 제한을 없애. 우리가 과반수가 이길 수 있어. 자, 그러면 50표만 있어도 예산이 통과돼. 클로처를 없애고 우리끼리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이런 내용들이 앞에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 예산안 통과시키자. 물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주당과 중재하면 안 됩니까? 대화를 하면 안 되나요? 가서 뭐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어낼, 그게 정치잖아요. 합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 안 됩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길을 잃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민주당에 굽히면서 협상할 수는 없다. 협박 당하는 방식으로는 딜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여기 모여있는 상원의원님들이 클로처 없애고 통과시켜라. 50표면 되지 않냐? 게다가 중간선거 내년에 너희들 이기고 싶잖아. 국회의원들이 이기는 게 짱이죠. 자기 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게 짱이란 말이야. 여기서 만약에 셧다운이 길어지면 중간선거는 당연히 잔혹한 결과, 우리가 질 거야. 트럼프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필리버스터를 폐지한다면 우린 이길 수 있어. 필리버스터를 폐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이기겠지. 그럼 너희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서 클로처를 없애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재산을 통과시켜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얘기를 왜 갖고 왔냐?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됐으면 사실 얘기를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부했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아까 필리버스터 때문에 60표가 필요한 제도 클로처 폐지를 거부합니다. 많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싫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집단적으로 대통령이 하자는 거에 반대하는 일이 없었는데, 1기 땐 좀 있었죠. 1기 땐 트럼프의 오른팔 말고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이 내각에 많이 들어오고 상원의 의원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번 의회에서는 뭐 하원이고 상원이고 사실은 친 트럼프 인사를 가득 찼는데 처음으로 집단적인 반대가 나온 거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상원의원입니다. 제가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빙다리 핫바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헛수합이냐? 상원의원이야. 의견이 있고 내가 반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내가 꼭 해야 되냐? 심지어 존 튠 공화당 상원의원대표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미국인의 56%가 누군지 모른다고 답했던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면 당장은 이득이겠지만 우리가 과반수니까,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수가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면은 몇 년 뒤에 민주당이 과반수가 되면 또 우리가 폐지될 거 아니야.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득일 수 있는데 길게 봐서는 이득이 아닐 수 있어. 트럼프는 3년이면 끝나죠. 하지만 우린 계속 하잖아. 그걸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그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명시적으로 이거는 통과시킬 수 없다. 필리버스터를 없앨 수는 없다. 라고 거부를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대화를 해야 될 때다. 트럼프는 당내에서 협력할 능력이나 생각이 전혀 없다. 킹이잖아요. 킹. 킹이니까. 협력을 안 한단 말이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밀어붙이는데 이젠 안 돼. 그거는 지지율이 아주 높고 혼자 얘기를 해도 모든 아래에 있는 의원들이 다 따랐을 텐데 이제는 안 따른다는 거죠. 지지율이 내려가면 이게 뭐 레임덕 그러잖아요. 내려가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그걸 안 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민주당 의원들과도 가서 정치적으로 대화를 해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몰아붙인다고 그게 되겠냐. 대화를 해라 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한 언론이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이걸 많이 갖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벌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레임덕 시대를 맞고 있다. 제 생각엔 레임덕까지는 아니,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레임덕이라는 건 뭔지 알죠? 권력의 힘이 약해져서 이제 그쵸? 아무도 따르지 않는 허수아비 같은 시대, 그걸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벌써 트럼프는 레임덕 시대를 만든 건가? 이 절대 권력처럼 보였는데 지지율이 내려가고 선거에서 지고 당장 내년에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랬을 때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의원들 내에서도 그렇게 친 트럼프로 뽑았는데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이제 레임덕 대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 레임덕은 아니 멀었는데 왜냐하면 공화당 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아직도 8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78%. 물론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지지율이 6%입니다. 와,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닌가? 야, 우리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얼마나 나올까? 서로 상대방 대표에 대해서 지지율을 한다 그러면 야, 6%는 너무하잖아 6%.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도 그렇지 대통령인데 그래도 지지율이 6%. 반면에 이제 본인 당 지지율은 80%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면 진짜 레임덕일 텐데 아마 한 60% 50%대로 내려오면 완전한 레임덕이 보일 것 같은데 아직은 높기 때문에 또 이제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죠. 이제 파워풀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여론이 점점 내려가고 선거에서 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은 지금 강력한 왕가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기는 점점 힘든 시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